예수님의 열두 제자 시리즈 오늘 열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몬과 또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10장과 또 마가복음 3장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본 오늘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읽었던 그 셀롯이라는 시몬 15절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한번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시몬과 유다, 성경에 구체적인 그들의 기록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들도 다 귀한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처럼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떻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사람이 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택하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구체적인 행적이나 어떻게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도 예수님에게는 귀한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유다와 시몬은 어떤 제자였는가? 먼저 이 유다를 보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론 유다가 아닌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름이죠. 가론 유다,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제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제 헷갈릴까 봐 이제 야고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다데오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데오라는 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데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를 다데오라고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불러볼까요? 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한번 해보세요. 뭐 진짜 내 딸 아들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시몬인데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시몬이 아니라 셀롯이라는 시몬이랬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붙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나인. 그래서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이 뭔가? 가나나인이라는 뜻은요, 원래 그 의미가 그 칸나라는 그 아람어를 음역해서 우리말로 가나나 이렇게 썼어요. 근데 칸나라는 뜻이 뭐냐면 열심히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셀롯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있는 자, 열성이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그냥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시몬 일로 와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시몬을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오늘 시몬과 유다를 이제 같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들 가운데,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한 이 땅에 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것은 맞지 않다. 저들을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바로 셀롯인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열심당원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어떻게 이방민족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때로는 폭력도 불가하고 또한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저항하고 싸우게 됩니다. 실제로 이 셀롯 열심당원들은요, AD 70년 예루살렘에 완전히 포위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로마와 항쟁을 합니다. 그래서 AD 74년에 마사다라고 하는 큰 이제 광야에 그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이제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롯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을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과연 이 시몬이 누구냐?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과 그 유다뿐만 아니라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열심당원이었고 또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네 명이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때로는 좀 극단적이고 또 폭력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명 딱 택하는데, 아니 이처럼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무력을 행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제자로 택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잠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율법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불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는 거룩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말 그대로 자신들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과는 별개, 우리는 오직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도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귀족들이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었는데, 바리새파와 율법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위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고 광야에 그들이 땅을 파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이제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SNF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헤롯 땅입니다. 그들은 이제 정치적인 집단이었는데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을 중심으로 그를 지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열심 당원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제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대원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면서 이들은 민족과 애국을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렇게 주장하고 또 행동으로 직접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 샬롯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유다와 시몬이 바로 그 열심당원, 샬롯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거기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누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드냐 하면서 그 환전상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일은요,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관계와 다 결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좋게 여겼던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유다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봤을 때는 누군가가 좀 성전을 저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 부정부패를 다 없애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 모습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분이 맞구나 하면서 그들은 흐뭇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한 사람과 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막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맞아라. 뭐, 겉옷을 가져가거든 속옷까지 줘라. 또, 뭐, 끝까지 참아라.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땠어요? 백마를 타고 막 왕궁으로 달려가실 줄 알았는데 조그만 새끼 나귀를 타고는 그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나약한 그런 모습이셨죠. 아마 이 시몬과 유다는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민족을 해방할 분이 맞나? 계속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면 아마 그는 자신의 실망의 보상이라도 하듯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들은 점점 실망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거룩하신 그 모습과 성품들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 품었던 그들의 분노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살인 강도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딱 하신 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랬어요. 그래서 가로딘이 아닌 유다가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분 같은데 아니 왜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기적들도 막 행하시는데 정말 세상에 짠 하고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지 왜 보여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붙잡고 바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심당원이라 했잖아요. 그가 생각한 것은 세상의 왕국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에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어디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국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는 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이제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신방 가고 또 했던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좀 이제 몸이 안 좋기도 하셨지만 병원에 계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딱 받으면서 좀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건강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이제 병원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날, 백날, 첫날같이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나는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부였던 유세비우스와 제롬에 의하면 그 야고보의 아들이었던 이 유다는요, 나중에 남부 러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셀롯인 시몬은요, 소아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흑해를 건너서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유다와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열정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열정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열정적인 헌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랬어요. 여기서 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한다.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열정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몬과 유다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열심당원이라고 그러죠. 이전에는 그들이 그 열심이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누구 못지 않았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열두 제자의 반열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유다와 시몬의 열정에 비해서 예수님의 열정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참 열정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기간 동안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셨는지 그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때로 베드로도 너무 급하고 실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도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 시몬이 얼마나 열정이었던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기 바로 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그때 시몬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시몬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직전인데도 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와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열심당원이었던 그들이 예수당원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러한 열정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몬과 유다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세상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전파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은 뭐였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어요.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더 원대한 꿈, 거룩한 비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뜻이 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소망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고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으로 또 위대한 꿈으로 영광스러운 꿈으로 우리는 다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와 시몬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늘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서 서서히 그들의 꿈이 수정되고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꿈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위대한 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꿈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석병교회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꿈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구조선 같은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 지치고 낙마하고 또 실패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전에 달려나오면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하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공급받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요 또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때 여러분 이 자리는, 이 빈자리는 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석병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지역을 넘어서 포항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참 구조선의 역할을 넉넉히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시몬과 유다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늘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몬과 유다는 열심당원이라 했죠. 셀롯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자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세리 마태가 있었죠. 당시 세리는 마치 유대인들 눈에 보면은 매국노와 같은 자들입니다.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어요.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눈에 가시이죠. 그래서 그 세리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죄인과 창기들과 같은 자들로 여길 정도로 아주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유다는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이 세리를 싫어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그 세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리 마태와 유다와 시몬이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다 같이 공동생활을 지금 합니다.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혹이나도 이 유다와 시몬이 세리 마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저 마태 틈만 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응? 그동안 얼마나 우리 동족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서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제자로 부릅니까? 가룟 유다까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다 조화롭게 연합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모자이크 그 그림처럼 그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는 볼품이었고 모양도 안 좋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맞춰지면 어때요? 멋진 그림이 되는 것처럼 마치 서로 모여지고 붙여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그림, 또 멋진 작품이 완성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필요한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그런 지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또 이어지는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고통을 당하고 누구는 아파하고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과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도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 자체만으로도 귀한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유다와 시몬이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도 있어요. 때로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혹이나 가룟 유다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